그것은 마치 신문의 동일한 사건이라도 어느 신문사에서 어느 신문 기자가 취재했느냐에 따라 보도된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이지만 그 성경 기자의 관점과 그 사람의 시각에 따라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단어 사용이나 서술하는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규절을 우리는 병행구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두 곳에 보았습니다만은 이 본문 말씀도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두 복음서가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기록상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뉘앙스를 그 차이를 발견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시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선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자들이 이해하지를 못해서 예수님께 질문조차 하지 못할 만큼 이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 걱정이 생기고 겁부터 먹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가복음의 기자는 제자들의 그 심리 상태를 중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몹시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쓰인 슬프게 하다 이 과거 번역에는 근심케 하다라고 번역을 했던 이 리프어라고 하는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동태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굉장히 슬픕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거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예수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결국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동일한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 이런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든 두려움을 주고 있던 상태이든 아니면 거부감이나 슬픔을 주는 상태이든 간에 한마디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고 동행하던 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까? 더구나 여러분 이런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처음 하신 말씀도 아니고 이 마태복음의 흐름에서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미 16장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실 그때에도 말씀을 하셨고 또 변화산상 아래에서 병든 사람, 이 병 고치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인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하, 이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는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알아듣는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어리석거나 무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이 제자들이 자기들만의 고집스러운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학에서 잘 쓰여지는 단어가 천주교에서 번역이 돼서 우리 개신교에 와서 요즘에 잘 쓰여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예전에 젊어서 이 종교학을 공부할 때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종교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종교성이 많아서 어떤 종교든 이 외래 종교들을 잘 받아들인다. 과거에 불교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유교도 받아들이고 기독교도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의 이 심성 가운데는 스피리추얼리티, 이 종교성이 발달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종교학자들이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톨릭에서 기독교적인 용어로 새롭게 번역을 할 때에 영성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회에서는 이것을 그동안에는 안 쓰고 있다가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 1990년대 중반부터 쓰기 시작을 하더니 대유행하게 돼서 지금은 설교 중에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듯이 곧잘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영성이란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여러분 어떤 말을 사용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심령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도 보면은 그냥 부흥회다 그러면 되는데 심령 대부흥회라 이 심령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령이란 말도 우리 교회에서 먼저 쓴 말이 아닙니다. 심령술사, 최면술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서 다 쓰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성을 이 영어권에서는 caution 이란 말을 써서 어떤 사람은 좀 높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낮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IQ라고 할 때 intelligence quotient 그 사람의 그 지능을 측정하는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IQ가 얼마입니까? 아, 예, 150입니다. 아유 참 높으시네요. 참 영특하십니다. 아, 80입니다. 아, 원숭이랑 비슷하시군요.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IQ가 발전해서 social quotient, 사회적 지수, emotional quotient, EQ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spiritual quotient, 영성 지수, 영성 지수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성 지수는 한마디로 아주 바닥을 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영성 지수가 여러분의 것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기쁨이 넘쳐납니까? 아니면은 아니 뭐 성경 말씀대로 다 살면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 이런 반감이 생깁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손뼉을 치며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은 아 이거 나한테는 너무 적용하기가 어려워 라고 못 알아들은 척 하십니까? 결국 내 안에 영성 지수가 떨어지는 사람들, 다른 말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영성 지수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늘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것도 한두 번 말씀한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주안점, 그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죽을 거다. 그 다음 무덤 속에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다. 3일 동안만 내가 무덤 속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 3일째 되는 날에는 내가 부활해서 생명을 전해주는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 센텐스로 여러 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은 여러분이 여러 말씀 속에 주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쪽에 있는 말씀에 주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뒤에 있는 말씀이 그게 주안점이 있습니까? 뒤에 있는 말씀에 주안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일 처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러고 죽을 거다 이 앞에 있는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소위 영성지수가 이 제자들에게는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어려서 이 중학교 때 참 친하게 지나는 현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우리 학교 교감 선생님이고 영어 선생님이었고 부산의 초량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버지 장로님은 일찍 유학을 다녀오신 분이시고,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영어로 지은 다음에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미국 남자 이름 헨리, 헨리를 현리라고 이렇게 지었고, 딸아이 이름 메리, 메리를 미혜리라고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잘 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현리란 친구와 함께 7명이 우리 학교 뒤편에 있는 초량 그 삼복도로 그 대청마루가 큼직한 어느 가정에 모여가지고 이 교감 선생님의 소위 말하면은 과외 수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감 선생님의 아들 이 친구 현리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IQ도 높은 편이었어요. 여러분 IQ로 측정할 때 보면은 뭐 공간 감각, 창의력, 이해력, 어휘력, 계산력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아주 이 공간 감각에 대해서는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과외 수업하는 장소에 첫날은 같이 갔으니까 문제될 게 없었는데, 그 다음 이틀 동안은 나타나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만 그 부산하고도 초량 그 산동네 그 복개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개천을 타라 이 골목길이 얼마나 꼬불꼬불하게 복잡하게도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 거기 한번 잘못 들어가면 개천이 막혀있기 때문에 지금 저 건너편에 제가 가고 싶은 집이 보이는데도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서 나와가지고 다른 길로 가다 보면은 그 길이 그 길이고 그 길이 그 길이고, 그래서 한참 이리저리 가다 보면 한 시간이 그냥 훌떡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한 2, 3일 동안 거기 수업하는 장소에 찾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친구들끼리 만나서, 야, 우리 대도극장에 와라. 아시죠? 천보극장 아시죠? 거기 와라 그러면 잘 찾아오던 그런 친구인데, 처음 가는 길이라 방향 감각이 없어서. 그런데 그 친구가 멍청하거나 어리석은 친구가 아닙니다. 공부도 참 잘했습니다. 명문대학에 지나간 친구. 그런데 이 공간 감각은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요, 저 사람도 뭐 음악적인 감각은 뭐 아주 월등하지요. 그러나 이 공간 감각은 아주 현저하게 떨어져요. 이리 가자는데 저리 가고, 동서남북을 갈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한두 번이 아님을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할 때 그게 여러분 지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재산이나 무슨 뭐 학벌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기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이 영성 이 문제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늘 제 친구 골목길에서 헤매던 그 명문대 출신 그 친구처럼 약속 장소에 찾아오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적인 영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는 하지 않고 자기 왕국 만들고 돌아옵니다.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적 영성이 떨어지면은 무슨 기업의 사장 같거나 CEO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야 될 그러한 시간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를 잃어버린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영성지수는 밑바닥을 치게 되고 성공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탈리아계의 백부장이고 로마의 요직에 있는 관료가 이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넬료가 자기의 그 식민지 백성인 베드로 사도를 모셔와서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아주 큰절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이러지 마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데 폴더 인사를 참 잘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폴더 인사가 어떤 인사냐고 하면은 몸 전체를 아주 접다시피 해가지고 아주 공손하게 깍듯하게 인사하는 그런 방법이 한국에서는 폴더 인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아주 푹 수그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왜 이 고넬료 앞에 나도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했느냐고 하면은, 고넬료가 이 베드로에게 인사하는 것은 보통 인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폴더 인사를 하다 보니까, 엎드려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이마가 발 아래 땅에 닿을 만큼 넙죽 엎드려서 큰절을 하는 인사는 아무에게나 하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인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신하가 왕에 하는 그런 그 인사가 되든지, 아니면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는 그런 인사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그때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도 사람입니다. 그런 인사하지 마십시오.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가 이렇게 절하는 것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기분 좋게 받았더라고 하면은, 아마도 그 이후에는 베드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되기에는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장면이 루스드라에서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참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병고치는 이런 그 형편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 사람들이 흥분해서 이 바나바를 향해서 이 제우스라고 했고, 바울을 향해서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저들에게 소를 잡아서 바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 말을 하면서 말렸습니다. 만약에 이쯤에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채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아마 그 사람들의 영성은 여지없이 땅바닥을 치고 무너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엉뚱한 것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알지 못하게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아, 뭐 예수 믿는다고 해도 우리하고 뭐 다를 거 하나 없구나,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 사실 우리의 자리에는 어떤 때는 내가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인생이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늘 내 생각대로 되어야 행복하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 내가 계획하는 세상, 내가 의도한 세상,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면은 나는 행복한 삶이고 그게 잘 되는 인생이라,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때는 주님께서 우리더러 고난의 길으로 가라,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연약한 공동체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내가 희생하고 봉사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편하고 가기 쉬운 것을 택한다는 말씀. 사람은 살지만은 예수 죽이는 방향을 선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있다면은 부족한 영성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성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영성을 제가 한번 이름 붙여보기를 선교적 영성이라고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선교적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객관적으로 한 세 사람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누가 선교적 영성이 뛰어날까요? 1번 사도 바울, 2번 지도자 모세, 3번 세례 요한. 여러분, 이 세 분 중에 누가 선교적 영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선교에 있어서 최고니까 바울 같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갔던 이 모세 같습니까? 그런데 저는 세례 요한이 선교적 영성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적 영성이라고 하면 주님이 앞에 서고 자기는 사라지는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보다 더 유명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의 가문도 좋았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더 먼저 활동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라고 하는 추앙을 받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좀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이미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더러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주님이지만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때에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그만큼이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 더러 뭐라고 하면서 자기를 낮추었습니까?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사라져야 한다.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조차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다. 자기가 예수님의 노예라는 겁니다. 어디가 뿐입니까? 게다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게 불과하다. 예수님보다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사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 스스로가 차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지 내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성경 말씀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적 영성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광야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양녕대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양녕대군은 세종대왕의 제일 큰 형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종의 맏아들로 태어난 이 양녕대군 첫째, 둘째가 효령대군, 셋째가 충녕대군인데 이 충녕대군이 여러분 세종대왕 아닙니까? 조선왕조실록을 보게 되면은 이 양녕대군이 세자로 책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 밖에 나가서 기생집 드나들고 사냥을 너무너무 즐겨서 결국에는 세자 자리에서 폐위되었다. 이렇게 역사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녕대군의 또 다른 기록에 보게 되면은 양녕대군이 이렇게 폐위되고 나니까 둘째인 효령대군이 아하 이제는 내가 왕이 될 차례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이 양녕대군이 알고 밤에 효령대군을 찾아가서 다 이릅니다. 이복의 동생, 내가 세자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나 스스로 물러난 것이다. 이제 시작한 우리 조선 왕조가 앞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나나 내가 아니라 우리의 동생 셋째 충녕이 왕이 되어야만 우리 조선은 앞으로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게 양녕대군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어 나중에 발견되었습니다. 1등으로 갈 수 있는 자가 결국은 자기를 낮추고 죽임으로 해서 가장 귀한 자리를 그 자리에 차지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도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서는 다윗을 위하여 물러남으로 다윗이 왕이 되게 이렇게 다윗 왕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아주 탄탄대로에 서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 어떻게 보면은 선교적 영성, 이 선교적 마인드를 가졌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 앞에 아무것도 없는 혈혈단신 나밖에 없는 세상에 내가 살겠다고 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은 나머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그것이 바로 이 광야의 의미입니다.
광야는 벌어진 땅, 사막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얼마나 강한 민족이 되었는지, 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의지해서 걸어갔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봄으로 해서 비록 사막이지만은 거기에 강물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비록 광야이지만은 거기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에 서면 원망부터 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광야 같다 하면은 그 속에는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부족함, 게다가 그 광야 안에는 사탄의 시험이 들끓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그 광야에서 얼마나 큰 시험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광야에 섰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로소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광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이 없는 그 장소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물을 구할 수가 없고, 먹을 것 하나 없는 그러한 장소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식량을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절감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장소가 여러분 바로 광야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이 광야에서 제일 잘 살아가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이제 끝내셨을 때 사탄이 찾아와 예수님 시험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겠다. 그렇다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 가지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시험거리는 여러분 재물, 경제 문제, 돈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경제 문제만 해결해 주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텐데 사탄의 시험은 그거지요. 너도 이 경제 문제를 한번 해결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이 땅을 지배하는 아주 지배자가 한번 되어보면 어떻겠느냐.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만 한다고 하는 예수님처럼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라고, 쉽게 말하면 쉽게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어떤 때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말이지. 왜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든가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좀 쉽게 가면 안 되나 말이지요. 아니 내가 좋은 것 택해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러면서 쉽고 편안하게 가면 되겠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렵사리 발견해야 되는가. 의문 가질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가는 길은 사탄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고 편한 길을 가기 시작하면은 우리 속에는 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영성, 하나님을 위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훌륭하게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너무 드러내요. 심지어는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교회가 좀 작은 분들을 모아놓고 회개하라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야 저분 정말 교만하구나, 저분 성공이 자신 것이라고 착각하는구나, 영성지수를 좀 올려야 할 그런 뿐이로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은 사역을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칭송하게 될 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오늘 우리는 홀연히 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화내고 내가 누군 줄 아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에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사람이 그 경제적인 문제만 갖고 해결된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때야만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된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 인정하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내가 그 인기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경배하라. 사탄의 편에 서라. 좀 쉬운 길로 가자.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한다. 내 인생의 인기가 떨어져도 재물이 없어져도 나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한다. 꺼져라 사탄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생을 걸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나이 반도에 가보시면은 나무가 별로 없어요. 거기에 대추, 야자나무 뭐 그거 속이 텅텅 비어 있어서 목재로 쓸 수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 시딤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둘 법궤를 만들 때에 저들은 이 시딤나무를 사용했습니다. 과거 번역을 보면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볼품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조각조각을 내어가지고 다듬고 다듬어서 붙여서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의 모양이 땜질한 모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나이 반도 부족들의 전설에 내려오는 그 말에 의하면은 이 시딤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로 이 사용되는 게 너무너무나도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몰라 해서 그 나무의 이름이 시딤나무라고 하는 나무 그 이름의 뜻이 부끄러움을 아는 나무라는 얘기입니다. 볼품없는 나무 조각조각 조각목이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거를 조각조각 맞추어서 상자를 만들었고 그 상자 가치의 결정판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돌판을 넣으니까 그 상자, 그 볼품 없는 조각목 나무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이스라엘의 법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나반도의 시딤나무처럼 볼품없는 우리들을 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뜻대로 살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쓰레기입니다.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부끄럽지만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그 순간에 우리를 볼품없다 말씀치 아니하시고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법궤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 못 알아듣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계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제자들처럼 맑게 알아듣지 못하는 답답이 인생을 사시지 마시고 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영성 속에 담아두어서 마치 시딤나무가 하나님의 법궤가 되고 높은 영성으로 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세우고 주님 앞세워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이 잘못된 모습을 이한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성 지수가 밑바닥을 치고 있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씻딤나무처럼 우리의 조각조각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아서 하나님의 법궤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그 씻딤나무의 법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